이스라엘이 부름받은 사명을 vocation이라고 하죠. 미션하고 좀 다른데 그 사명을 성취하는 참된 표상이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을 소개하기 위해 작가가 이스라엘 스토리를 다시 풀어갔습니다. 마태복음이죠. 근데 작가는 신명기에 기대어 독자들에게 호소합니다. 당시 작가도 독자도 신명기를 잘 아니까요. 그래야 하고 싶은 말, 소통하고 싶은 아이디어를 작가는 마태복음에 표현했더랬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작가 마태는 과연 모세율법을 문자 그대로 100% 순종하라는 메시지도 과감없이 전해야 할까요? 전할 수 있었을까요? 작가는 아기 예수가 태어날 때에 맞춰 예레미야서도 가져왔더랬습니다. 예레미야 31장이죠. 야곱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에게 자녀가 없으므로 애곡하는 소리가 들렸다고 전했어요. 독자들이 글을 읽을 때 아, 이건 포로로 잡혀가는 끔찍한 그림이네? 당장 알 수 있었습니다. 동시에 다음 상황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아기 예수가 현재 이스라엘의 포로 상황을 끝낼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의 비전인 새 언약도 세울 거야 라고 짐작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같은 예레미야 31장에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들어보세요. 예레미야 31장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게 새 언약이죠. 여기에 상응하는 말씀을 우리의 작가 마태는 기록합니다. 마태복음에 26장 28절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보다 600년 전 예레미야도 돌판에 새긴 모세율법 가지고는 이 혼탁한 시대를 돌파할 수 없음을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마음판에 새긴 율법 즉 새 언약이 필요하다고 설파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가 보기에는 선배 예레미야는 대단한 선지자예요. 메시지의 핵심을 전달할 줄 아는 존경하는 선지자로 보았을 겁니다. 근데 작가 마태는 이런 마음판에 새긴 율법 이미지를 직접 사용하지 않아요. 대신에 마태 나름대로의 전달 방식이 있다는 겁니다. 마태는 마가 누가 요한보다 좀 유별난 듯 합니다. 마음판에 새긴 새 언약과는 별개로 모세율법이 요구하는 바는 변함없이 지켜야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옮겨 적는 중이었더랬어요. 이렇게 썼어요. 5장 17절 오늘 본문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딱 보니까 들으니까 이해가 되시죠? 율법 지키라는 겁니다. 100%.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예수님은 폐한다, 버린다, 모세율법 폐기가 아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로운 수준을 능가하는 그들보다 높은 수준에 의해 이르도록 요구하세요. 이어서 5장 20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렵죠 이 말씀.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이래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느냐고요. 오늘 본문 후반부에 보면 5장 21절에서 48절이 산상수훈 그 소제목을 보면서 말해봅시다. 뭡니까? 첫째는 노하지 말라. 그 다음은 간음하지 말라. 그 다음은 맹세하지 말라. 그 다음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지 말라.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뭐 원수를 사랑하라. 뭐 이런 주제지요. 근데 그걸 자세히 살펴보면은 그 안에 미세한 대립관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저들보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높은 수준의 의란 겉으로 보이는 행동은 물론 속 사람의 성향과 동기가 문제라는 거예요. 이를테면 21절에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된다 라고 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단순히 살인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분노가 사안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내면의 자아가 악하게 배태되었다면 그것을 인지하고 화해를 모색하라는 거예요. 23절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온전함을 추구하라는 겁니다.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주의하라고 당부하는 율법의 충고 둘을 링크와 융합이라는 테크닉을 사용하는 사례입니다.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레위기 말씀하고 여호와 너희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라 라는 신명기 말씀 그 두 개를 가져와서 합한 거예요. 가져오는 거는 연동이고 합하는 거는 융합입니다. 연동과 융합입니다. 그러니까 이 메시지 말씀의 링크와 퓨전 테크닉이 대단한 것입니다. 나중에 또 강조하겠습니다. 어쨌든 그게 이제 메시지의 테크닉이라고 하면은 메시지의 본질은 뭐예요? 급진적인 순종입니다. 독자께서 율법을 제대로 이해하셨다면 순종이란 오직 속의 성품의 변화를 통해 가능하다는 겁니다. 율법의 요구에 대한 외적 순종은 물론 마음에서 우러나는 내적 순종도 해야 한다는 거죠. 이런 시각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살인은 물론 분노마저 일으키지 말라고 하세요. 마태는 산상설교에서 제자들 커뮤니티가 이스라엘의 스토리를 끌고 간다는 설정을 이미 해두었습니다. 그 제자들이란 예수님의 권위 있는 율법 해석에 따라 급진적 순종을 구현하는 커뮤니티입니다. 순종을 뺀 고백만 번지르르한 교파, 교회는 아무리 정통이라 외쳐봐야 소용없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마태 눈에 보이는 그 커뮤니티는 철저하게 신명기적이라는 것이죠. 신명기 3장 11절에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는 신명기의 그 말씀에 박수치는 작가가 마태입니다. 지킬 수 있다라고 신명기가 말하고 마태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가 보기에 예수님은 율법에 대한 해석의 초점을 새로 재조정하는 듯하게 보여요. 정의, 긍휼, 믿음 중심 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율법이 명하는 바를 지나치도록 세심하게 지키라는 요구를 하시면서 이 정의나 공의죠. 긍휼, 혹은 자비, 믿음 이 덕목들을 대체하거나 가볍게 넘어가지 못하게 하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23절 보시면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건체의 십일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외적으로도 지키고 내적으로도 충실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그 말씀을 전하는 게 이제 바리새인들하고 막 싸우면서 나오는 말이었습니다. 그 속에서 예수님은 군중들과 제자들한테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가르침을 따라야 돼. 너희들도 내가 싸우지만은 저들의 가르침에 따라 살아라고 하세요. 그러나 저 사람들이 하는 짓거리는 따라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지적하는 포인트는 저 사람들이 위선자라는 거예요. 율법에 대한 순종을 가장한 채 실제로 자신들이 가르치는 교훈대로 살지 않더라는 위선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마태는 마치 거룩한 신학자, 거룩한이 아니고 거룩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는 거룩신학자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면 율법의 명령에 엄격하게 순종하는 커뮤니티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스라엘의 스토리를 짊어지고 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신학자 같아요. 마태가 그 당시에. 마태는 율법에 모두 긍정적이지만 순종의 결과가 어떤 의미인지에 대한 자신의 입장은 유별한데요. 특히 당시 할라카와 비교하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할라카는 히브리 말로서 행동 또는 걸음을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의 종교 법률 체계를 나타냅니다. 이 말은 유대인의 일상생활과 종교생활에 관련된 뭐 법률이니 규칙이니 규정이니 뭐 예술도 포함합니다. 할라카는 유대인들에게 율법이자 도덕적인 지침으로 작용합니다. 생활 방식, 유대교 실천에 큰 영향을 미쳐요. 할라카는 율법의 법률적인 내용을 해석하고 새로운 상황에 적용하는 일련의 규칙과 규정도 포함합니다. 자, 이 할라카를 생각하면서 마태가 보기에는 놀랍게도 할례에 대한 예수님의 입장이 없어요. 제가 검색을 해봤는데 마태복음에는 할례라는 단어가 안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응당 할례라는 율법을 해석해주고 풀어주는 할라카가 있을 법한데 없다는 거예요. 특이하죠? 또 마태가 보기에는 그 순결법 혹은 정결법, 청결법이라고 하는 유대인 법이 있는데 그 청결법에 대한 예수님의 입장도 엄격하지 않으시더라고 적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3절에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다시 읽으면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을 고수하려고 너희의 할라카를 지키려고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예수님께서는 모든 그 입으로 전해지는 율법, 할라카 해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할라카 해석을 수용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일부는 수용하고 많은 것은 받아들이지 않은 듯 합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같지 않다는 거죠. 엄격하게 뭐 문자적으로 지키는 예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마태가 보기에는. 또 예수님은 음식법이니 청결법에 대해 격식이 없으십니다. 마태복음 15장 11절 18절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여기서도 예수님은 청결한 마음이 핵심이라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한마디로 우리 예수님은 율법에 대한 느슨하고 유연한 인식을 가진 것 같아요. 마태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유대 음식법이니 청결법 같은 그런 프로그램을 공격하자는 게 예수님의 뜻이 아닌 겁니다. 마음으로 우리가 포커스 좀 하자라는 뜻일 뿐이에요. 예수님의 율법에 대한 유연한 가르침 요거 하나 하고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온전히 이루려고 왔다는 주장은 서로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반대되는 개념이 이 조화가 가능할까요? 온전히 이룬다는 말은 율법의 모든 명령을 문자적으로 지키고 말고 이슈가 맞아요.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 율법의 의미까지 몸소 실행하심도 그 이루심 혹은 성취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지만 아무래도 구약에 있는 말씀을 어떻게 읽고 어떻게 해석하느냐 문제가 온전히 이룸이라는 말과 맞닿아 있습니다. 이 점은 율법사가 던지는 질문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대응하셨는지 보면 드러납니다. 마태복음보다는 마가복음이 원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마태복음 22장은 마가복음 12장에 있는 말씀을 가져왔는데 서기관의 코멘트를 다 빼버렸어요. 그 뺀 부분을 읽어볼게요.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옳습니다. 이런 말이죠.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라.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이렇게 이제 답을 하셨더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마태복음 속에는 없다라는 말입니다.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마가복음에는 서기관이 긍정했단 말입니다. 코멘터리식으로 더 붙였다고 그랬죠. 뭐 토를 달고 뭐 해석까지 했는데 이걸 제가 할라카라고 이야기했어요. 할라카는 해석도 포함한다는 겁니다. 어떤 문명권에 가도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게 해석 문화입니다. 근데 이 마가와 마태를 비교해 보면 마태는 이 해석 같은 할라카를 빼면서 복잡한 자초지종 전개를 율법사가 묻고 예수가 답하는 형식으로 간단하게 압축해 버린 겁니다. 그 대신 하나님의 유일하신 사상, 하나님과 이웃사랑이라는 두 계명을 링크하고 융합하는 해석 테크닉을 구사하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답변은 물론 신명기의 쉐마와 레위기의 하나님과 이웃사랑의 명령을 융합한 형식입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독자들이 대박이라면 놀랄만한 메시지는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런 사례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한 부자 청년의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답하시는가 하면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어요. 이건 어디에 있어요? 십계명에 있죠. 십계명에. 그런데 첨가하세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거예요. 이거는 십계명에 없어요. 레위기에 있어요. 레위기. 레위기에 있는 말씀도 가져와서 융합을 했다는 것이죠. 이게 전례입니다. 이미 쓰시던 테크닉입니다. 예수님께서 신명기를 인용해서 마귀를 물리쳤다고 했는데 신명기 말씀만 가져오는 것 가지고 교훈을 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실제로 하나님께 순종이라는 것은 이런 거야라고 몸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행위 자체가 문자에 대한 해석입니다. 링크도 하고 융합하여 해석하는 테크닉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두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다가 강조점은 마태복음 스토리에서 그리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본보기라는 전체 그림과 조화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해석학적 재구성을 요구하는 새로운 주문입니다. 해석학적 재구성 뭐 이 말이 어렵기 때문에 제가 오늘 제목을 빌어서 설명을 하자면은 영어 제목에 링크 앤 퓨전이라는 말이 있죠. 연결하고 융합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도 프리덤, 자유롭게 링크하고 융합하는 그러한 테크닉을 우리들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율법으로부터 결정적으로 요구되어야 할 덕목은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새로운 덕목이라고 볼 수 있죠. 예수님이 가지고 온 새 계명이라고 해서 옛날에 있는 계명을 갖다가 막 폐기하고 없앴다는 뜻이 아닙니다.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가지고 오고 융합해서 새로운 계명이 나오게 했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해석의 역사지요. 해석이 진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새 계명이 있기 전에는 이전에 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뭐 이런 계명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거 당연히 그 당시에는 중요했죠. 그러나 그 중요성이 시대가 흐르면서 후퇴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새로운 계명이 옛 계명을 링크도 하고 퓨전도 해서 예수님의 새 계명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온전케 하려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마태가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작업을 하면서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태처럼 예레미야도 볼 수 있고 레위기도 볼 수 있고 신명기도 볼 수 있어서 링크하고 퓨전하여 새로운 해석에 도전할 수 있게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그러한 새로운 해석의 틀을 완성하시는 예수님을 본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적용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